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란의 군부 실세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는 9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즉각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언론 보도를 확인했지만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자리프 장관의 비자와 관련한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오늘 이란 남동부 케르만에서 열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추모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란이 어제 핵합의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이란 사태와 관련해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이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사는 지난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이란의 다양한 중동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새로운 분쟁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폭력과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검증과 사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이 사실상 핵 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합의 이행과 관련해 5단계 감축 조처를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한 진전 사항이 있을 경우 회원국들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5일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해 언론들은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델 압둘마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어제 매슈틀러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에게 미군 등 외국 군대가 이라크 영토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흐디 임시총리는 튤러 대사에게 외국군 철수와 관련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에 따르면 마흐디 임시총리는 현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에 이라크를 떠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지역 3개국을 순방한다고 NHK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최근 중동정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3개국 순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새해 발효된 미일 무역협정과 관련해 농림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와 방어적인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어제 베트남을 방문해 판빈민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고 양측은 해양 안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일본은 베트남을 중요한 국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지금 우주에는 세계 각 참여해 1998년 건설이 시작돼 연구시설을 갖춘 다국적 우주정거장인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있죠. 그런데 지난 12월 8일 우주비행사 원정대 61호와 62호를 위한 950kg이 넘는 과학장비들을 포함해 2,500kg 이상의 보급품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과학실험의 일환으로 40마리의 쥐들이 우주에 보내졌는데요. 이 쥐들이 1월 7일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쥐들은 유전자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골다공증 혹은 근육 위축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근육과 뼈 퇴화의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 시험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 쥐들을 태운 스페이스X 드래곤 정거장 재보급 우주선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도킹을 해제 지구로 돌아옵니다. 5시간 동안의 여행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남서태평양 바다에 아침 10시 47분쯤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쥐들의 무사귀환을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투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서쪽 지방부터 차차 개고 함경도 북부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예상 적설량은 황해도는 3에서 8cm,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cm가 되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3도, 함흥 1도에서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날 사랑할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상황이네요. Sorr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러 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연락판공실 신임 주인과 긴밀히 연락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한 나라 두 국회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군요.
그렇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이 6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라크를 떠나는 계획과 관련한 결정은 전혀 없고 떠날 결정도 또 떠날 준비를 하는 어떠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미군 철군 계획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라크 주둔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선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라크 주둔 윌리엄 실리 미 해병대 준장이 이라크 연합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이 인터넷 트위터에서 돌았는데요. 이 서한에서 실리 준장이 이라크 의회와 총리의 요청을 존중해 앞으로 수일, 수주 동안 미군 병력 을 재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6일 기자들에게 이 서한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밀리 합참의장은 해당 서한은 서명이 없고 서투르게 쓰여진 초안이었다며 실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군 철수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서한은 증원된 병력 이동에 대한 상황을 작성한 초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계속 이라크에 주둔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라크와 일대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격퇴하기 위한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실제로 병력 이동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독일은 미국이 이란의 주요 군인사를 제거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라크에 배치된 병력 가운데 일부를 재배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독일 정부는 7일 이라크 군 훈련을 위해 이라크에 배치된 독일군 120명 가운데 이 30명을 요르단과 쿠웨이트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에스퍼 장관이 미군의 이라크 철수 문제 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의 이란 공격 목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에 이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제거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에 나서겠다면 미국은 이미 정해놓은 52곳의 목표물에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공격 대상에 이란의 문화재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 유적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6일 미국은 무력 충돌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란의 문화 유적 공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력 충돌법을 준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국제사회는 무력 충돌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를 군사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바로 이 협약인 무력 충돌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문화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 건데요. 에스퍼 장관은 문화나 종교 유적지는 합법적인 목표물이 될 수 없다며 이런 문화 유적지를 군사공격의 목표물로 삼는 것은 미군이 하는 임무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보복을 다짐하면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란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6일 이란의 추가적인 폭력과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요, 이란이 여러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6일 공동성 명을 발표하고 모든 당사국들의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또 유럽연합 EU는 중동 지역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이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무하마드 자바디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벨기에 브뤼셀에 초청했습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일 6일 수도 테헤란에서 치러진 데 이어 7일에는 케르만주로 운고가 옮겨졌습니다. 케르만주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고향으로 시신이 바로 이곳에 안장될 예정인데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이 열리는 곳마다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7일 현재 케르만주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장례식이 중단됐습니다. 이날 장례에는 많은 군중이 몰리면서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35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위원회 측은 불행한 사고로 인해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현지 언론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관을 실은 차량으로 추모객이 한꺼번에 울리면서 압사사고가 났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도와달라는 비명이 이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캐리란 행정장관이 새해에도 중국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캐리란 홍콩 행정장관이 7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러 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연락판공실 신임 주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일국 양제, 즉 한나라 두 나라 체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이 중국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고 홍콩의 안정을 위한 기본법들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러 신임 주임과 곧 만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이번 주 안에 러 주임과 만나 홍콩이 당면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언론은 오는 9일에 두 사람이 만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반정부 민주화 시위 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 연락판공실 책임자를 교체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책임자를 왕쯔민 주임에서 러 후이닝 전 산시성 당서규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주임을 교체한 겁니까?
네,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은 인사교체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홍콩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홍콩 시위를 조기 진압하는 데 실패하고 또 홍콩 구의원 선거마저 친중파가 참패하자 이 중국 내에선 연강 판공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신임 러 주임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러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시 주석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중국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인 홍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성심이 강한 러 주임이 연락판공실 주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중앙 연락 판공실은 어떤 곳입니까?
네, 이름 그대로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사이의 연락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일종의 홍콩 내 중국 대사관 격인데요. 주 홍콩 연락 판공실 주임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파견한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남 행정장관이 이날 주례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중국에서 전파된 폐렴과 관련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21명의 폐렴 환자 중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우한에서 오는 고속철과 홍콩 국제공항에서도 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접국인 홍콩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명의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상황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5일 1년 임기의 새 국회의장을 선출했는데요. 여당 소속의 루이스 파라 의원이 새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투표가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건가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후안 과이도 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수도 카라카스의 의사당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출입을 막은 겁니다. 이 파라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167표 가운데 81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선언했고요. 마두로 대통령도 국회가 새 의장을 뽑았다고 밝히며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을 알렸습니다.
국회 건물에 들어가지 못한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야권은 이번 사태를 마두로 정권의 의회 구테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건물 진입에 실패한 과이도 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정부 신문인 엘 나시오날 본사에 모여 자체적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100명이 과이도 의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우리는 독재 정권이 다시 한번 물리쳤다. 독재 정권의 야심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켰다라고 과이도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해 1월 5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우파 야권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강탈했다라고 규정했고요. 1월 23일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2018년 대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유고 시 국회의장의 권한을 승계하는 헌법에 따라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이후 1년간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극도로 분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한 나라 두 국회의장이 됐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임 국회의장을 선언한 파라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파라 의원은 과이도 의장과는 소속 당이 다르지만 원래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이도 의장의 등을 돌렸고요. 친 마두로 인사와 관련 있는 부패에 연루돼 당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쪽이 우세하죠.
네, 미국을 비롯해 약 60개국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1년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고요. 지난 4월에는 군사봉기를 시도했지만 군부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 야권의 지지에 힘을 입어서 의장 연임에 도전을 했는데요. 새 의장 선출을 앞두고 야권은 마두로 정권이 방해 공작을 펼친다고 또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나라들도 있나요?
예,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 쿠바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두로 정권은 현재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국회의장 연임에 성공한 과이도 의장의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을 부정하려고 한 마두로 전 정권의 실패한 노력에 대해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언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올해 상원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어서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 또 다른 설계 결함 우려가 제기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진행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상원이 나의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나는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냈다고 전했나요?
예,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측과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 부딪히는 상황이라 증인 출석 여부를 고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던 찰스 쿠퍼만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에게 하원이 앞서 소환장을 보냈지만 증언하지 말도록 대통령 측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의 출석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원 결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자신의 증언 성사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 결단을 내려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증언 성사가 쟁점이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예, 민주당은 볼튼 전 보좌관을 비롯한 전현직 당국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지만 공화당이 여기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증인 채택을 비롯한 공정한 규정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지난달에 하원을 이미 통과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아직까지 상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공화당 측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볼튼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촉발시킨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 당시에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 현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주요 외교 안보 관련 전화통화 때마다 배석하는 게 관례인데요. 따라서 추문이 벌어진 전후 상황을 볼튼 전 보좌관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문이 벌어진 당시에 볼튼 보좌관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예, 볼튼 전 보좌관은 재임 중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강하게 반대했었다고 앞서 하원 탄핵 조사에 나온 주요 증인들이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볼튼 보좌관을 전격 경질시켰는데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주요 대외 정책에 볼튼 당시 보좌관이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비판했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압박에 반대했다는 증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이 볼튼 당시 보좌관은 마약 거래라는 표현을 쓰면서 맹비난했다고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고문이 진술했습니다. 이 문제로 볼튼 당시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도 갈등을 빚었었다고 주요 증인들은 설명했습니다.
볼튼 당시 보좌관이 갈등을 빚은 대통령 측근이 누군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 줄리아니 변호사를 실무 담당자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볼튼 당시 보좌관은 줄리아니 변호사에 대해 모두를 날려버릴 수류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를 날려버릴 수류탄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 국내 정치에서 큰 문제가 될 폭발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볼튼 당시 보좌관은 힐 당시 고문에게 우크라이나 압박 관련 사안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백악관 법률팀에 이 문제에 대해 경고할 것을 힐 고문에게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오면 역시 폭발력 있는 진술을 하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한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력한 증인이 될 것이라거나 탄핵 심판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민주당 측은 이 증인 출석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관련 입장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측이 탄핵 심판을 의도대로 끌고 갈 변명거리를 잃었다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공화당은 일단 증인 채택에 유보적인 반응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공화당 상원 대표의 결정에 증언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맥코넬 대표는 이날 흘러나오는 모든 뉴스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측이 탄핵 심판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척슈며 민주당 상원 대표는 볼튼 전 보좌관과 주요 전현직 당국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이고요.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석인데요. 이 증인 채택 사안은 과반수가 의결 요건이라서 공화당 쪽에서 4표만 끌어오면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표를 끌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민주당 측은 온건 중도 성향이거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의원, 마지막으로 공화당 대선 주자를 지낸 유타주 출신 밋 롬니 의원인데요.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덮어주는 일정이 될 것이냐가 상원의원들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며 찬성 투표 합류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불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들이 6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밝힌 내용인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맥코넬 상원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맥코넬 대표는 이날 폼페어 장관과 환담한 뒤에 폼페어 장관이 상원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맥코넬 대표는 폼페어 장관이 국무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이 그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장관의 불출마가 이렇게 뉴스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폼페오 장관은 이 출신 지역인 캔자스주에서 상원의원 출마를 최근 몇 달간 고심해왔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는 이 폼페오 장관이 캔자스주에서 하원의원을 지냈었는데요. 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비롯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계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뒀던 겁니다.
정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원인은 뭡니까?
공화당 소속 팻 로버츠 현 상원의원이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민주당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폼페어 장관이 채워줄 것을 공화당 지도부가 그동안 요청을 해왔는데요. 폼페어 장관이 출마를 결심하면 공화당 내 예비선거에서도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어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공화당 후보가 캔자스 상원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정계 복귀를 고려할 것이라고 얼마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울러 캔자스주는 트럼프의 주라서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나가면 손쉽게 당선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쪽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카셈 솔레이마니 제거작전 이후에 이란과의 관계에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또 대북한 비핵화 협상도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등 이 국무장관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요 언론이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군요.
네, 737 맥스 항공기에서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우려가 드러났다고 보잉 측이 5일 뉴욕타임즈와 CNN 등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방항공청 FAA 지시에 따라 진행한 감사에서 일부 설비에 결함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해당 기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이 부분을 FAA에 즉각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결함이 드러난 겁니까?
배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잉의 기술부문 고위 인사 등이 이들 매체에 설명했습니다. 수평 꼬리날개를 통제하는 전선 다발 두 개가 너무 가까이 있도록 설계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합선이 발생할 수 있고 조종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추락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잉이 연방항공청 FAA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문제점을 찾는 감사를 진행한 이유는 뭔가요?
해당 기종의 잇따른 사고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 여객기가 추락하고 작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떨어져서 모두 340명 이상 숨졌는데요. 사고 기종이 모두 737 맥스였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해당 기종 운항이 중지됐고요. 각국 항공사들로부터 주문 취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맞으면서 보잉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사고 원인이 항공기 결함이었습니까?
네, 737 맥스의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MCAS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난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딴 사고의 원인을 살펴본 현지 당국과 다국적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인데요. 보잉 측은 당초에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에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에 데니스 밀렌버그 회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고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결함이 확인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오류가 확인됐던 MCAS는 비행기의 머리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이 동체와 배선을 비롯한 기체 설비 자체의 하드웨어적 결함이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737 맥스의 운항 재개 시점이 더욱 멀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잉사로서는 손해가 상당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737 맥스 운행 중단 여파로 지금까지 보잉이 지출한 비용이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CNBC 등 주요 언론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와 부품 공급사 등에도 피해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잉 측이 이달부터 737 맥스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 때문인데요. 비행기를 지상에 세워둔 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각 항공사들의 피해도 큰 형편입니다.
보잉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설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서 MCAS의 오류를 수정해서 FAA에 제출했는데요.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배선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설계로 가야 할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잉 대변인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간단한 수리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보잉 측은 최근에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 등 책임자 문책 조치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프랭키 벨리의 노래입니다.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마침내 사랑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어보시죠.
역시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 feel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t of the way that I stand,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I can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do,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페난도 계곡이 봉쇄당하면서 남부군은 식량과 보급품마저 떨어졌습니다.
남부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보충 병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도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1865년 3월, 남부의 국회는 흑인 노예들을 군대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64년 미국은 전쟁 중이었지만 북부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 전쟁.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급진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온건파 민주당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지명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노예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부주들이 연방에 복귀할 때 헌법상의 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복귀하는 주가 갖고 있는 노예에 대한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이 정강을 승인하고 조지 맥클러렌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북부군은 중요한 군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북부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여론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로 기울었습니다. 당장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건파 민주당은 대중적인 지지를 잃었고 국민연합당과 링컨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올라갔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의 존 프레먼트 후보는 결국 대선 경쟁에서 물러났습니다.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와 조지 맥클레런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민연합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에 대한 지지는 연방을 구할 때까지 남북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반면 온건파 민주당의 조지 맥클러렌에 대한 지지는 승리와 상관없이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선거는 국민연합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남부대표와 평화회담을 계획했습니다. 회담은 체사피크만의 한 항구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은 분명합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국가를 위한 평화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남부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남부의 대표는 링컨 대통령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평화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1865년 3월 4일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들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식했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두려워했었지요. 전쟁을 막아보려고도 했었고요. 사실 남과 북 모두가 전쟁에 반대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쪽은 국가를 존립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은 지난 250년 동안 노예들을 혹사시키며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잃을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노예 소유주들의 채찍에 맞아 흘린 핏방울에 대해 병사들의 칼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볼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가지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며 의로움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와 모든 국민에게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가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저녁, 백악관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보기 위해 백악관으로 몰려들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연회가 끝나고 백악관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축하연이 모두 끝난 다음 링컨 대통령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다음 4년간의 임기 중에 남북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가져온 상처와 증오를 치유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저는 패자들에게 교수형이나 가혹한 보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남북은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에서 평화로운 시민이 되고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때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였지만 남부 지도자들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여전히 남부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 역시 리치몬드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5만 명도 채 못되게 줄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언가에 크게 감탄했을 때 쓰는 표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름다운 광경이나 풍경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멋지다. That is so cool. 또는 너무 환상적이다. That is amazing. 아름다워. Beautiful.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감동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VOA 기사 한번 읽어보면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s. Awe-inspiring. Awe 하면 경외심이란 뜻이죠. 그래서 awe-inspiring 하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운이란 뜻이 됩니다. Something very impressive, formidable, that causes awe.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무 놀랍거나 아름다워 숨이 막히는 이란 뜻의 breathtaking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지구를 공전하는 위성은 can see,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Some awe-inspiring sights, 경이로운 전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can see some awe-inspiring sight.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은 경외심이 들게 해. Awe-inspiring. 같은 표현으로는 in awe of가 있는데요. Be in awe of something or someone 혹은 stand in awe of something 이라고 쓰입니다. I'm in awe of her brave decision. Her brave decision is awe-inspiring. Awe-inspiring.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경이로운.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s alw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Whitney Houston의 노래입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게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자신이 어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이라크 관리들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군을 철수하고 병력 재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에게 자신은 서한을 본 적이 없으며 서명되지 않은 초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한의